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최초의 기관이다.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최초의 기관이다. 저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중에 헤브론을 지나 이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될 그 땅에서 한밤을 유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찾아줘도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아바타로 막 만들어가는 우리의 정말 흔한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첫 시기에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고 빠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냥 교회 생활에만,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면 야곱처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만든 자기와 비슷한 아바타 하나님을 다 그냥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된 신앙생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 자,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한 그 내용과 배경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이런 수준으로 결국은 예, 도망치던 목적지, 도망치고자 했던 목적지,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였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묵상하고 살펴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바르게 살피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야곱이 뭐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간다고 할 때 나이가 뭐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아, 그게 젊을 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성경을 좀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그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0대 후반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역사적으로 배경과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40대도 아니라 77세, 거의 80대 벌어진 그 일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야곱이 무슨 허리가 꼭 꼬부러진 깽깽 할아버지 같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도 왜 연세가 있어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건강했는데 아마도 나이보다 한 2, 30년 이상은 더 젊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 뭐 정말 50대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7세가 된 야곱이 이제 하란 땅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관련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29장 13절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한 피붙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네 말 좀 듣자. 이 16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나와 살자. 20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느꼈다. 자, 이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러 나온 삼촌 라반의 딸 그 라헬을 극적으로 만나서 외삼촌을 이제 찾게 됐고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아주 성실한 거죠. 가족 일도 잘 돕고 여러 가지로 아주 신실하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삼촌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애쓰고 힘쓰는 대가를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우리 집 안에 와서 함께 머물게 될 때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면은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또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짐이 되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불편하죠. 빨리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내게 되면 스스로의 흔적을 뭐 남기지도 않고 같이 살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 생긴 일도 돕고 이렇게 한다면 함께 있는 것에 힘이 시너지가 생기는데 근데 그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더 많은 일을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뭐 개념 없이 행동하고 뭐 손님인 것처럼 뭐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집에 짐이 돼서 밥만 축내고 집안에 논팽이고 여행자처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했고 외삼촌의 그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냄으로 말미암아 외삼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은 그 창세기 25장 27절에서도 뭐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지만 영어로 봤더니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사람 눈치 보면서 뺀질거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짐을 더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자기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돕는 삶을 사는 그런 야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촌이 대가를 어떻게 받고 싶냐 하니까 야곱이 품삯보다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만나라고 그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그런 말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봐요. 이 상황을 좀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결혼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핀 것처럼 그 땅 하란 그러니까 그 단지 하란 땅에 있는 여자를 찾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자를 만나라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여자 라헬은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는 삶을 사는 여자라기보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보기에 좋은 여자예요. 몸매 좋고 예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런 여자인데 지금 야곱이 그런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사랑한 이 라헬이 이제 결국 이제 야곱과 다 이제 하란을 떠나 나올 때 보면 어떤 짓을 하냐? 아버지의 우상 딴지를 우상을 훔쳐서 와요. 그리고 속여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 라헬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쁘고 좋은지 몰라도 머리가 잘 굴러가는 여잔진 몰라도 사실은 뭐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던 여자는 아니다.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자는 아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우상을 훔쳐 나옵니까? 그냥 이쁘고 머리 좋고 보기에 그냥 좋은 그런 여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29장 17절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구절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두 여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야곱이 상당히 큰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이제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여자, 자기 생각에 만족스러운 여자를 구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낫잖아요. 그 고생하잖아요. 이삭은 장자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다가 이분 사단이 났잖아요. 사다리. 그러니까 야곱의 이 결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참으로 이후에 고통을 불러오게 될 그런 이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후에 보면 자신의 가정의 삶이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뒤꼬이고 아주 복잡한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게 될지 성경에 같이 하나님이신 언약과 약속의 기준을 따라 살피지 않고 그저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이 여자를 얻으려고 심지어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자기 생각에 확 빠져버리면 그냥 뭘 대가를 지불해도 그 자기 결정에 확신을 가지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딜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고대 중근동 풍속에서는 뭐 남자가 원래 신부를 데려가려면 그 집안에 노동력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누지문서 같은 거를 참고해 보면 일반적인 신부의 값이 30에서 40세겔 정도였거든요. 은 10세겔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목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일에서 받는 그런 그 이 금액이 한 10세겔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풍속으로 봐서 한 3, 4년 정도만 일하면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나서서 7년 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라헬에 대해서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간 결정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쑥 빠져갖고 자기 욕심과 욕정에 빠져 있으니까 막 엄청난 인간적인 막 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막 대로가 열린 것 같고 뭐가 일이 풀어져 가는 것 같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결국 그 잘못된 결정으로 끝내는 절망의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 그냥 그 선택이 좋은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눈에 보기 좋은 이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욕심 속에 살아가는 또 7년이 며칠처럼 느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그런 결정은 그것이 나중에 정말 큰 짐과 문제가 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법이에요. 그 왜 이렇게 가정이 깨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불륜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마치 이게 뭐 잘 풀리는 것처럼 막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그냥 만천하에 드러날 때 그 고통과 그 책임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볼 때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는데 사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야곱이 7년을 대가 없이 일하는 동안 라헬과 연애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첫날 밤을 보낼 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 애썼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가 있었다고 했죠. 레아. 이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언니 먼저 그냥 첫날 밤을 보내버린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뭐 그 잔치로 인해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시커맸는지 뭐 거기에 뭐 잔치하는 동안 뭐 포도주 마셔가지고 과음하고 취했는지 또 어떻게 보면 라헬과 레아도 뭐 얼굴이 못생겼나 발생겼나 모르지만 몸매는 비슷했던 것 같죠. 그러지 않고서 만약에 알았을 건데 또 어쨌든 자신의 첫날 밤에 들어온 저기 라헬 대신 들어온 레아가 진짜 라헬인 줄 알고 그냥 신혼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지 그 다음날 일이 터진 거죠. 자기가 첫날 밤을 보낸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걸 알게 되고 기절초풍에서 야곱이 그냥 삼촌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방 전통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던 걸 보면 아 이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겠죠. 뭔가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이 결혼하는 것조차 거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은 걸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든지 분명 그 방법에 있어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권모술수의 현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떡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여자가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택한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야곱이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아? 왜 삼촌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자신의 그릇된 선택과 외삼촌 라반의 이런 잔머리로 인해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야곱의 잘못된 선택을 외삼촌 라반이 행한 어떤 잔머리의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바른 순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꼬인 일을 바르게 잡는 기회가 됐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두 자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라헬은 도대체 무슨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이질 않아요. 나중에 우상까지 훔치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역사는 더 후손을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그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걸 볼 때, 외삼촌 라반이 비록 잔머리를 굴렸으나 이렇게 사람들의 잔머리로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역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12민족으로 구성된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막 이렇게 막 첩까지 줘서 막 이렇게 사람 많이 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선택하며 행함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린 인생의 현장을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어떡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그 사람들, 이들이 만든 더러운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를 풀어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 자랑할 만한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이 민족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감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욕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고요. 정말 본능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질을 지닌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난장판이 되어 꼬여버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결과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묵상은요, 말씀드리는 묵상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듣는 안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분의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성경과 역사의 사건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이 역사의 사건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과연 어떤 묵상이 좀 더 성경적일까, 건강할까, 좀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이 사건에 숨겨진 이런 의미와 뜻들을 좀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야곱이 그래서 첫날반을 보내고 난 후 자기가 결혼했던 라헬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걸 알고 황당해서 외삼촌에게 막 거칠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말하기를, 그 레아와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예식 기간 7일을 지켜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래가지고 그 7일 만에 그냥 아내 둘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걸 되돌아봤으면 좋았는데, 야곱은 결국은 삼촌이 제시한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했던 짓을 그대로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모술수가 기본인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누구라도 자신이 속이고 권모술수를 부릴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부린 권모술수 그대로 또 다 뒤집어 쓰고 큰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야곱은 한번 결혼식에서 7일 간격으로 동시에 두 아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좀 고민하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참 잘 찾아봤다면 비록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미 첫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레아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내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사명을 따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또 다르게 전개됐을 건데 그러나 야곱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선택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제안한 그 조건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산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7년은 기분 좋게 일하고 7년은 완전히 사기당해서 그냥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14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기 위해 벌린 야곱의 시간 낭비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이런 가정들을 생각해 볼 때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적인 결혼이 아닌 거예요. 뭐 친족 결혼을 한다든가 뭐 아내를 여러 명 둔다든가 이게 참 헷갈리죠.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같은 아버지의 배다른 그 자녀였던 사라와 결혼을 했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있었던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근데 뭐 종 하가를 통해서 또 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창세기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바벨탑 사건 후 소통이 되는 언어를 따라서 온 민족으로 지금 나뉘어지기 시작한 때였죠. 그러니까 성경 연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후 약 200년 후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자녀들끼리는 사실 한 부모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그러나 바벨탑 사건 후에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홍수 심판으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있었을 거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족장 시대로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배다른 누이 그 이 사라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좀 더 이상한 거는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뭐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 사실 리브가 한 사람을 얻어서 결혼을 하지만 그 또한 뭐 친척일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친자매를 동시에 막 얻어버리게 되고 또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또 두 아내 여종까지 또 아내를 맞아 총 네 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결혼의 법칙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원역사 창조의 사건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결혼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건 이후에 4장을 보면 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 아내들에게 뭐 폭력과 성적인 무절제가 혼합된 분노의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자랑하고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창조 때 일부일처의 가정제도를 만드셨는데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 욕심, 욕정을 따라 행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이런 걸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말해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자유질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어긋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유질을 가지고 막 행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모든 걸 확 다 쓸어버리고 엎어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자유질을 통해 버려버린 이 복잡한 역사,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수용하시고 감당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꼬여버린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아무리 사람이 이 역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인간들이 한번 자기 욕심이 있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툼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인간이 일을 저지르고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엎질러진 물이 번복된 그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개판으로 만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그런 복잡하게 꼬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세상이 개판이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는 분명히 이런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야곱이 만든 대식구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 언약의 민족들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저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을 주실 때 이제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골육지친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라고 말해요. 또한 일부 다처제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가 뭐 허용된 가장 큰 이유는 뭐 후손들, 특히 이제 아들, 그러니까 공동체와 나라를 지킬 남자들을 낳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자녀, 특히 남자는 가문을 이어가는데 그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아내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사라나 또 라헬의 경우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를 낳는 그런 것들을 허용했죠.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중군동 지역의 그 이 기록들을 보면 법적으로 이런 건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창조의 법칙은 분명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답하실 때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며 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 기록을 볼 때 그게 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배워야죠.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것을 책임져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아,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긋난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고 이제 삶이 시작이 됐는데 77살에 하란으로 갔다고 했고 7년을 그렇게 그 아내를 얻기 위해 일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녀를 낳는 나이는 이제 84세부터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니 레아 같은 경우는 생긴 거는 좀 무덤덤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참 착하고 속이 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별로 애정도 사랑도 잘 못 받아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아요. 첫 아들을 탁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도 야곱이 전혀 애정을 주지 않은 것 같죠? 여전히 라헬만 끼고 돌고 그러니까 레아가 그러면 이제 시비를 걸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여인 천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때 이름을 시몬이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다. 이런 의도로 한 거죠. 근데도 여전히 야곱이 자기 방에 잘 오지도 않고 속을 썩이는데 그거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드디어 나와 연합할 거다 이런 의미로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래도 야곱은 여전했죠. 근데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유다라고 이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만 해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는 사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근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완전히 그냥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로 가본 걸 보면 아 이게 사람은 기대할 바가 아니구나라는 걸 온전히 알고 하나님 우선순위였던 길이 좀 더 잡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초두에 얘기를 했듯이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여인은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레아가 생긴 것보다는 사람이 수더분하면서 순박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성품으로 하면 정말 좋은 여자죠. 집안을 부흥시킬 여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자고로 결혼할 때 예쁜 여자 찾지 마시고 예쁘든 덜하든 또 남자를 찾을 때도 그래요. 잘생겼든 부자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예쁘고 몸에 좋은 라헬의 형편없는 영적인 수준들을 증거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지금 그 언니 레아가 막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막 나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야곱에게 야 나도 아들 만들어내 우겨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게 사람이 최선을 다한 후에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남편을 붙들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걸 보면 라헬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라헬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미성숙한 아브라함의 시절 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짓을 또 해요. 여기서 라헬이 그 자기 종이었던 빌하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30장 6절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괴로워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여기 보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방법은 뭐예요? 완전히 지금 자기의 시기심과 욕심에 따른 그 결과를 충족시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들들을 품어주시고 또 세워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들의 운명은 마치 롯이 낳은 딸들 아들 그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권모술수의 어떤 그런 결과로 지금 라헬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라헬이 벌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아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지 않는 방법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또 레아도 자기 종 실바를 줘가지고 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30장 10절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사의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레아가 라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길에 서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같은 정도의 성숙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이제 뭐 경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가치대로 훈련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자기 여동생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합류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일을 벌이는데 레아의 아들 첫 아들이 르벤이었거든요. 얘가 어디서 임신 촉진제를 얻어와가지고서 어머니에게 줬는데 엄마는 레아는 아들이 많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거냐면 야곱을 데리고 네가 자 난 이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 임신 촉진제를 그 라헬이 갖고 그 다음에 레아는 또 야곱과 한 밤을 보내게 되죠. 근데 30장 18절을 보면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면서 그 아이 이름에 이삭하려는 그러니까 그 임신 촉진제를 먹었는데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라헬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레아는 그냥 야곱하고 한 밤만 보내면 그냥 자녀를 덜썩덜썩 갖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레아가 아이를 또 가져요. 30장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분명히 야곱이 없이 아들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계속해서 근데 레아가 자녀를 지금 여섯이나 가졌다라는 것은 야곱이 첫 아내로 얻은 이 레아에게 나는 라헬이 좋았기 때문에 넌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한 거야 꾸준히 다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관심과 배려는 나엘에게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기에 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신실한 역할에 대해서는 야곱이 부인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여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20절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다. 거기에다가 또 레아는 딸을 또 낳아요. 디나라는 딸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아들 여섯에 딸 하나를 낳죠. 여기서 지금 두 여자가 다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뭔가 인간들의 권문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이 지금 책임지지 못할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 자녀를 낳은 이 현실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수습해주고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뭐 무슨 택함을 입은 귀한 존재의 모습 이게 아니고요. 이게 개차방 같은 인간의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인내로 이 일을 해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형성되고 자녀가 출산되는 동안 이제 라헬의 경우 그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른 여자들에 의해서 지금 11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라헬의 마음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라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아쉬워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닐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신 아들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게 29장 31절에서 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30장 22절에서도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여자의 태문을 딱 지키고 서서 여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이리 줬다 저리 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레아나 라헬의 경우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존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처럼 태를 막았다 열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간절히 가지기 원하지만 라헬처럼 또는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자녀를 잘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술수가 아니라 인간 사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뜯어먹습니까? 이렇게 하면 알 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래가면서 정말 그 이 사람들은 그냥 간을 빼먹는 짓을 하잖아요. 지난 주간 매일 불상자료에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이유를 나눌 때 말한 것처럼 시내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해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따라서 어떡하라고 했어요? 차분히 이 여자들의 몸과 삶을 좀 회복을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 레위기식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식습관을 좀 잘 들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녀들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게 창조한 원리를 따라 자녀를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특히 오늘날에는 막 여자들이 막 늘 피임을 하고 살잖아요.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고 또 그냥 요즘에 무슨 여친 이러면 그냥 무슨 섹스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임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도 잘 그게 풀려도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적이 돼야 이런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아쉬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면 좋은데 이 라헬은 주신 아들을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보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그러니까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90평생 그 이삭 하나 가졌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경우는 어땠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 라헬로 따지면 그래봐야 불과 뭐 7년 뭐 길어야 10년 이 정도인데 함께 한 뭐 이 언니와 뭐 자신의 종이나 언니 종이나 막 자녀를 낳는 걸 보니까 그냥 안달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 자체를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그냥 애 가지는 거. 이게 그냥 이 여자가 가진 모든 목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겨우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간 게 아니라 키우겠다는 그런 결단보다 이 아들의 이름을 더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내놔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이렇게 하란 땅에서 결국 어렵게 낳았는데 또 하나 더 낳았거든요. 막내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낳게 되는데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라헬은 그 평생에 자녀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언니나 다른 여자들을 질투하고 암투 버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좀 다른 어떤 여자들을 통해 다른 배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라도 자기가 말씀의 가치로 교육하고 그렇게 힘을 썼다면 오히려 믿음의 어머니가 됐을 건데 평생을 이렇게 질투하다가 결국 애 낳다 죽는 그런 인생이 됐죠. 자, 어찌됐든 야곱은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가정에 대한 형성 과정, 이스라엘 지파의 시작 과정을 잘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길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잘나가고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삶을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묵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사람을 보고 만나는지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권모술수 속에 수습도 되지 않는 인간의 치욕의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건강한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태어나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서 부모를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창조한 기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선택하며 살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13명이나 가진 이 가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 가정의 존재가 누군지 보면서 닮고 싶은 그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가정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꺼려지는 모습으로 이 가정이 만들어지죠. 인간의 욕심이었던 인간의 무능이었던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에서 성숙한 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단함으로 만든 참으로 시작부터 찝찝한 그런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주렁주렁 만들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런 실패로 얼룩진 삶의 현실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들을 내가 이루어 줄 거다. 그렇게 하시죠. 비록 인간의 우유부단함과 욕심으로 만든 결과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약속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찝찝하고 껄끄러운 현재의 삶의 현장을 디딤돌로 삼아서 실패가 성공으로 찝찝함이 깔끔함으로 껄끄러움이 자랑스러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저지른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계속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참된 축복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거룩한 생명을 세우시고자 하셨는데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는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롯의 딸들, 아들처럼 살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결혼한 가정들의 경우 나를 통해 시작된 이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세워야 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본능과 욕심에 간혹 빠져서 여러 가지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과거로 인해 부끄럽지만 그렇게 복잡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